우리가 6장은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뺑 둘러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안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팔리고 또 먹을 것이 그것도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런 끔찍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그 믿음의 척도요, 또한 성숙한 척도가 될수 있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우면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이렇게 분노 감정들이 먼저 나타난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러고, 힘들면 이게 감정이 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당신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남 탓하게 되고 화나고, 그리고 감정이 잘 절제가 안 되는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성들이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제 다스려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이죠. 참 쉽지는 않은 부분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스린다. 참 쉽지는 않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또이 왕들이 또 엘리야에게 책임을 막 전가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마음에 이렇게 담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좀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그 6장 어디에요? 그뭐 나귀 머리 엄청 비싸게 팔고 먹을 수도 없는 무슨 비둘기똥 같은 그런 곡식가루들이 막 은80세겔 막 이렇게 팔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니까 그 80세겔이라고 그러면 거의 1년치 가까운 돈으로 이 나귀,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통이 매매가 되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애들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이게 스아가 우리 도량으로 한 되래요. 한 되. 어른들은 한되 그러면 금방 아시죠. 그 되빡. 한 6리터쯤 되는 그한 대가, 이게 지금 얼마에 파는 거예요? 한 세겔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값으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산다 그러면 사실,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이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한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 웃긴 인간이, 하나님이 창을 내도 안 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가만히 듣다 듣다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방자하고 오만하기로 이를 데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는 보는데 뭐는 못한다 그래요?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끔찍한 얘기죠.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걸렸으니까 성에서 못 살잖아요.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야. 지인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렇다고 이 바깥에도 먹을 게 없고. 그럼 어떡하냐?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바에는 어디 가서 한번 이 얘기나 해보고 죽자 그래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게 평화로운 법적 체계가 있었는지 모르면 혹시 우리를 살려줘서 밥 먹여주면 땡큐고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면 말고 아주 굉장한 결단력들을 동원해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결단이 빠르냐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별로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 결단력이 빨라요. 이 사람들은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크게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이 왜 빨리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덜 손해보는 쪽으로 늘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나환자들은 손해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하루 이틀 늦게 죽는 거, 일찍 죽는 거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사람이 다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에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이상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아람 군대들이 놀래서 다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거기를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나환자들 이네 명이 들어갔어요. 네 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참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정신을 못 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막 금은 뭐 취할 것들을 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의식이 있고 나라 사랑할 줄 아는 나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절에는 이렇게 줄을 쳐놓든지 박스를 해놓으세요.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인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이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뭐 생각했어요? 나라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 생각했어요. 자기 동포 생각했어요. 이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냥 우리만 먹고 즐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소식 알려야 된다. 이 소식 알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지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지기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는 안 믿고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왕의 반응이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야,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 그냥 우리가 하도 안 나오니까, 어디 딴데 매복했다가 우리가 나오면 칠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엘리사와 이야기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믿음으로 살던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이 잘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도요, 반응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 할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있다가 뭐 은혜를 그냥 덥석받고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나라의 보호를 받긴 하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문둥병자들이 와서 지금 아랍 진영에 아무도 없고 우리 먹을 거가 잔뜩 쌓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계산적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사는 훈련들을 저 여러분은 자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반응을 못하니까 그래도 신화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정탐꾼이라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 이 성경에 정탐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별로 좋은 분위기들은 아니에요. 정탐했다라는 얘기들이 이게 믿음으로 확 반응하지 못해서 그냥 찜찜한 마음에 한번 그래도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정탐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정탐 갔다가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사람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호수아가 어디예요? 그 무슨 성이에요? 처음 그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탐할 때 정탐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정탐꾼 보냈는데 못해요. 뭐 하다 와요? 기생집에 숨어 있다가 기생 라합 통화에서 복음을 듣고 와요. 우리는 무서워서 떨고 있다. 이 얘기 듣고는 숨어 있다가 그냥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보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의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보다는 우리의 많은 그 참 한계가 있는 지혜에 의존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게 늘 더디고 실패의 연속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보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지만 모험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들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는 일은 그게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정말 우리가 복된 길이라고. 여러분, 말씀 따라서 사는 게 복된 길임을 믿고 믿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맛보고 살 수 있죠. 아무튼 정탐을 나가요. 정탐을 나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다 나가가지고 음식도 가져오고 물건도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이 되니 뭐와 같이 됐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 지키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한번 질서를 안 지키니까 복잡하니까 이거 질서 잘 지키게 해라 그랬는데 참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게 자식 잡아먹을 정도로 척박하고 피폐하니까 음식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밀쳐서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밟혀서 죽었어요. 밟혀서. 그 전에 우리 한국에 그래서 이 지하철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계단에서 넘어지면 그 막 죽고 그런 일이 처음 초기에 있었죠. 이 질서를 안 지켜서 그런데 이때는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사람이 왜 심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습게 여겼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되겠느냐. 예, 아주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말씀에 우습게 여긴 사람의 결과가 참 나라의 구원의 날, 백성의 기쁨의 날, 그런 날에 뭘 당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도 출세해서 왕 옆에 있었던 그래도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참 부끄럽게 죽었어요. 이게 정말 가문의 망신이죠. 아유, 죽어서, 이 장사 지내기도 웃기잖아요. 왜 죽었냐 했더니, 아유, 밟혀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무 이렇게 부끄럽게, 어이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심판적 죽음을 맛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성경이 그거를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부분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기를 19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일이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은요, 이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노아와 가족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 24장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해요. 마지막이 오면 어떡하지?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재난이 오면 어떡하지? 또막 무슨 뭐 아무튼 혹세무민하는 사상과 사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666 표받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분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송사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신부와 같은 거예요. 시집갈 신부가 신랑과 혼인잔치 할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사는 게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담대하게 살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애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그게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주셨어요. 삶의 모습들을 다르게 주셨어요.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재능이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연세가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8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제일 먼저는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심판과 어려움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 섬겨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운데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신데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시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보면 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그 시대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그건 진 밖에 쫓겨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죠.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 너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만 버려진 나라에서 버려진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 백성 위하고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던 복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냐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산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묻어두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이분들이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읽혀지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은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떠오릅니다. 그분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나라와 그런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보다 앞선 우리의 판단은 언제든지 불행을 초래한다. 여러분 이거 교훈 삼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를 순종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진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굴복되어질 때 우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남은 며칠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